며칠 전에 건강과 생명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아주 귀중한 글을 보게 돼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그런 애국 시민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한번 전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사회주의 통일 전략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기독교인 대신에 그냥 애국시민이라고 하셔도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할 사회주의 통일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의 저자는 늘 푸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송영옥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글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저는 이제 공과대학에서 이제 이 공학을 이제 한 사람이라 이 글이 뭐 논리적이긴 한데 뭐랄까 이제 감성적인 그런 글은 제가 못 쓰거든요. 네, 근데 이분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이 글을 이렇게 비유를 잘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또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그 비유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나도 이분처럼 목사님처럼 글을 잘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제목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할 사회주의 통일 전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아마 여러분이 제가 하는 이 연설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 정말 맞구나. 글이 워낙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정말 글을 잘 쓰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요즘 기독교인들이 애국운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커다란 분열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 그 송영호 목사님께서 쓰신 이 글을 가서 보면 목사의 설교가 정치적 설교인지 성경적인 설교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도 그 안에 이제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이게 정치적 설교냐 아니면 성경적 설교냐를 저와 여러분이 쉽게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목사님이 이렇게 글까지 써가시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애를 쓰는 걸 보면서 정말 목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그런 책무를 가진 사람인가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옳고 그른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못하면 사실은 의무를 포기한 겁니다. 의무를. 성도들 눈치를 보고 옳고 그른 거 이거를 이야기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아예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에서 외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불을 이와 같은 글을 통해 또 연설을 통해 환하게 대한민국에 비추어 줄 것을 제가 기대하면서 송영옥 목사님이 기록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10월 14일,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됐고 그 해방된 이후 약 두 달이 지났을 때 평양의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 장군 개선 환영 군중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 무려 7만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이제 정권을 잡은 뒤 그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면서 결국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김일성을 환영하는 이와 같은 그 군중대에 참여해서 뭐 깃발을 들고 이렇게 하면서 김일성 장군을 환영한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미래를 위협하는 3대 세력을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가 동성애, 두 번째가 이슬람의 확산, 세 번째가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집단.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3대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저는 송영호 목사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이슬람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경계 자세는 아주 미약합니다.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경계가 더 약하고 심지어 사회주의의 경우에는 이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이와 같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는 교회가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는 심지어 교회가 옹호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김일성이 했던 것처럼 남한의 사회주의자들도 거짓 선동과 그 다음에 거짓 선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왔을 때 김일성 환영하러 기독교인들이 나간 이유는 거기서 엄청나게 거짓 선정, 그렇죠? 거짓 선전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를 환영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남한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서 남한이 사회주의화가 되면 우리 기독교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송영옥 목사님이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이와 같은 글을 쓰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밝히는 목사의 어느 면에서 이 고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사회주의화가 되면 그러면 기독교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목사가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해서 알려주는 목사가 그게 진짜 목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화되든지 아니면 공산주의화되면 과연 기독교의 미래가 있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먼저 그리고 교인들이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래서 옳은 것은 옳은 거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지금 송영호 목사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목사님이 제목을 이렇게 또 하나 소제목을 달았어요. 정치적인 설교와 성경적인 설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송영호 목사님 이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저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한 뒤에 저의 온 삶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인생의 목적, 목표, 지식, 문화, 삶의 방식 등 모든 것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 이후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재조정해서 복음 선포하는 데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욕심으로 진흙탕을 만들어내는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을 환영하고 특히 목사님들까지 나서서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좋아했는데 저는 오히려 심한 영적인 고통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 표현에 따르면 영적인 트러블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트러블이라는 거 하는 거는 이렇게 물이 고요히 있는데 그렇죠. 뭐 바람이 불든지 하면 물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요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적인 요동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설교 시간에 우리나라의 국군이 다 됐나 생각할 정도로 걱정스러운 상황이 오고 있다며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정치적인 설교를 한다면서 귀를 막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정치적 설교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다. 이거를 성도들이 구분을 해야 된다. 지금 송영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은 정치가입니다. 김일성의 정치 이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김일성의 통치 철학을 성경의 관점으로 점검하고 김일성과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그 당시에는 목사들이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설교했다면 과연 이것이 정치적인 설교일까요? 아니면 성경적인 설교일까요? 정치는 교회와도 연관성이 있고 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동성애, 이슬람, 사회주의 집단들도 다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 설교와 정치적 설교를 구분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당의 입장에 서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에 상관없이 그 당에 속해 있는 인물이나 그 당을 무조건 지지하라고 하는 그 설교는 정치적 설교입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정치 이념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어떤 사상과 정치 제도를 우리가 지지해야 하는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정치가를 지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그거는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냥 무조건 어느 당을 찍어라, 어느 인물을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치적 설교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 특히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나라 세우고 나라 유지하고 정부를 어떻게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하면 흥왕하고 어떻게 하면 멸망한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기 때문에 쉽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유물론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망한다. 그렇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를 가지고 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 설교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한 성경적 설교지 그건 정치적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송영훈 목사님이 또 하나 이제 예를 듭니다. 자, 설교 시간에 타종교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맨 끝에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그거는 성경적 설교라는 거예요. 그날 뭐 카톨릭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불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서 다 이야기했는데 끝나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그렇죠. 다른 종교 설명을 하고 했어도 그거는 어떤 설교를 한 거예요? 성경적 설교를 한 겁니다. 근데 설교 시간 전체에 성경이 이렇습니다. 성경 내용 쭉 다 이야기하고는 끝에 가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비성경적인 종교다원주의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심각한 영적인 이와 같은 고민, 고통을 느낀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국제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송영호 목사님이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정권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성도들에게 이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다는 거.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 안에 이 성도들 교회 안에서만 잘해라 말하라 이거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는 이 나라를 밖으로 바르게 이끌고 나가서 그래서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알려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으면은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그걸 스스로 발견해서 그거를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송영호 목사님이야말로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가서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주의하라고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짓 철학과 속임수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방 가서 찾아보시면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건 누구라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헛된 철학과 거짓 철학과 속임수라는 겁니다. 이거를 송영 목사님이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이유는 사회주의자들이 거짓 철학과 거짓 속임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현실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성경 이제 사사기 9장 8절에서 이제 15절 거기 가서 보시면 기드온에게 70명의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 첩의 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들인데 자기는 이제 첩의 아들이고 자기가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국가를 다스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70명 중에 69명을 커다란 돌 위에서 한 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갔어요. 이 막내 아들이 하나가 도망을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도망가면서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국가 사람들에게 저 아비멜렉이라고 한 사람이 진짜로 좋은 지도자인가 아닌가를 그걸 여러분이 판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좋은 걸 가져다주는 올리브 나무인지 아니면 무화과 나무인지 포도 나무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가서 만지기만 하면 그러면 가시가 돼서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가시나무인지 이거를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된다. 만일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 나중에 저 아비멜렉이 가시나무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사사기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또 애국 시민들은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올리브 나무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포도 나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결국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나무인지,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마귀가 빛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듯이 가시나무 지도자일수록 미사역으로 포장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거짓말 많이 하고 선동하는 사람일수록 무언가 내거는 그런 가치 뭐 기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혹하고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들고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시나무의 그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 가시나무가 이렇게 들고 나온 미사여고, 그렇죠? 거기에 포장된 이제 허상을 보고 가시나무를 따르다가 결국 환상 속에 빠져들었다가 패가망신을 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비멜렉을 쫓아서 이 사람들이 이 기도원을 버리고 악한 일을 버리다가 결국은 아비멜렉 때문에 고생을 하고 아비멜렉도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성경 사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 사회주의도 미사역으로 포장된 그 허상을 거두면 그 안에 국가와 국민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가시나무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본다 안 보인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했던 나라의 실상을 여러분이 보시면 소비에트 연방 소련, 그렇죠? 중국, 그렇죠? 공산주의 했던 베트남, 그렇죠? 북한 이런 나라들, 캄보디아 킬링필드 일어난 이런 나라들 가서 보시면 자그마치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살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앞에 저기 남미에 가면 베네수엘라가 있어요.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근데 지금 먹지 못해갖고 길거리에서 쥐 고양이를 지금 잡아먹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거기 그 포장된 이와 같은 거대 거짓 광고에 다 넘어가서 국민들이 그걸 지지하다가 결국 그 꼴이 이제 되고 만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송영호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 그 실상을 바라보면 뭐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나무지 겉으로 뭐 좋은 걸 준다 그러고 포도나무라 그러고 무화과 나무라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올리브 나무라 그러고 하는데 실제로 가면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시나무 같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남한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남한 사회주의자들의 통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해서 여기 또 조그만 소제목을 잡고 사회주의자들, 특별히 남한에 사는 사회주의자들의 통일 전략,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런 프로파간다 이제 하는 게 통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통일. 그렇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통일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이것도 한 이유인데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왜 그래요? 남한과 북한 이 체제와 남한과 북한이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남한의 유리한 방식으로 통일되기 원하고 북한은 북한의 유리한 방식으로 통일되기를 원하니까 통일이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기 지금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시장 경제체제를 하고 있고 저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통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유라는 가치, 민주주의란 체제를 좋아하는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좀 버리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이렇게 통일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죠? 사회주의 체제, 자유보다는 평등 이런 가치가 옳다고 생각하는 북한 사람들은 야, 너희 남한 사람들 좀 우리처럼 사회주의 국가 가면 안 되냐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북한 사람들 중에도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탈북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혁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남한 사람들 중에서도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월북도 하고 남한을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북한 지금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각 체제 안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북한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하는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엄격한 통제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혁명보다는 그냥 나라도 하나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고 그것보다는 쉬운 탈북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지금 이 사회주의 이거를 자유민주주의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인민을 이렇게 일으켜서 이거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나 우리 가족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탈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 살면서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조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기동전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면 저항이 부딪혀 실패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 기동전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기동력을 가지고 화력 지형의 이점을 사용해서 전투를 크게 벌리는 거예요. 전투를 그게 이제 기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남한에서 사회주의 합시다 하고 들고 일어나갖고 커다란 전투를 벌이면 그러면 저항에 부딪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는 다 망하는 국가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모든 국민이 알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진지전을 편다는 거예요. 진지전. 그래서 노동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종교계 등에 서서히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하는 진지전을 구사해 왔다는 겁니다. 진지전. 진지전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동전과 반대 개념이에요. 시민사회 내에 장기적으로 지적, 도덕적, 문화적 헤게모니,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루어나가는 그런 투쟁 전략을 진지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건 누가 만든 말이냐. 이탈리아 공산당 창설자이자 사상가인 안토니아 그람시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를 획가닥 이거 뒤집어 놓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저항하기 때문에 서서히, 그렇죠? 심지어 뭐 기독교까지 서서히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그렇게 해갖고 이 사회를 뒤집어 놓아야 된다. 그래서 그람시가 뭐라고 얘기했냐. 혁명의 헤게모니를 얻기 위해서는 참호, 진지, 그렇죠? 그 속에 숨어서 그렇게 싸우듯이 장기전을 이렇게 펴야지 삽시간에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그러면 다 사람들이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내 사회주의자들이 지난 몇 시간 동안 몇십 년 동안 어떤 걸 했다고요? 장기전을 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동전에서 막 싸우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장기전을 펴면서 그래서 진지전을 펴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예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반사적으로 펄쩍 뛰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미지근한 이런 물에 넣고 밑에서 슬슬 해갖고 서서히 가열하면 도망가지 않고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개구리가.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펄쩍 집어넣는 게 그게 기동전이고 그렇죠. 슬슬 불을 가열해갖고 조금씩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게 해서 본인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죠. 그래갖고 이런 사이에 데여서 죽는 이와 같은 진지전을 사회주의자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송영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 중에도, 송영호 목사님 교회 성도 중에도 모 대학교에서 비밀리에 기밀성 주체사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이 정도로 진지전을 슬슬슬 펴갖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사회주의자들이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파급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의 사회주의자들은 가끔 감정이 폭발해서 마음에 품었던 사상을 이렇게 노출한 경우도 가끔 있지만 지금까지 수면 아래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며 진지전을 펴가면서 그래서 사회 곳곳에 파고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송영호 목사님이 연방제 연방제 통일하는데 도대체 연방제 통일이 뭐냐, 국민들이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연방제 통일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권교체를 위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하겠다고 이미 2012년 8월에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낮은 단계라는 말은 마치 남한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의사가 이렇게 반영이 된 마치 절충이 돼 있는 그와 같은 연방제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지만 이분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심리적인 언어 유희,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말장난에.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 이거는 북한에서 고집하고 있는 북한에 유리한 그런 연방제 통일이다.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연방제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민족이 하나고 국가가 이제 하나고 그다음에 두 개의 체제, 그다음에 두 개의 정부를 갖는 거. 이게 북한의 이제 통일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통일 전략. 자, 그런데 연방제 통일이 지금 이루어진 국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국가가 과연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 국가의 안정과 그다음에 평화가 올 수 있느냐? 연방제 통일의 대표적인 국가가 홍콩과 중국이라는 겁니다. 홍콩과 중국. 홍콩은 본래 중국과 같은 민족이에요. 영국하고 이제 옛날에 아편전쟁을 해갖고 그래서 중국이 졌습니다. 그래서 1842년부터 홍콩이라고 하는 그런 땅을 영국이 이제 지배하게 됐고 그러다가 1997년 영국으로 홍콩을 반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러니까 1842년부터 1997년까지 홍콩에는 영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중국이 그래 그럼 두 체제를 인정하고, 그렇죠? 하나의 국가로 연합을 하자. 국가는 하나로 하고, 그래서 중국 전체, 홍콩을 뺀 전체는 사회주의를 하고 홍콩은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하자.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로 연합이 되면 결코 두 체제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이 비슷할 때는 자유스럽고 편안한 홍콩의 체제에 물들어 중국이 홍콩처럼 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이제 힘이 원작 세기 때문에 홍콩이 싫어해도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중국이, 아, 홍콩이 중국으로 그 체제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지금 홍콩의 자유, 민주화를 위한 것 같은 투쟁이 오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사회주의 원치 않는다. 그런데 이미 국가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한 국가인데, 그렇죠? 우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를 하기 원한다고 지금 홍콩이 이야기하는데 이걸 그대로 두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꾸 이 중국 땅으로 전파가 돼서 중국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갈등이 지금 폭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면서 두 개의 체제를 가진다는 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서만 가능하냐? 사람의 머릿속, 상상 속에서만 이게 가능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라를 하여튼 무슨 나라라고 하나, 그래 코리아라고 이제 하나 정해놓고 저 위는 공산주의를 하고 그렇죠. 밑은 자유민주주의를 한다. 여러분 이게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머리가 둘인데 머리가 둘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새는 날개가 양쪽에 다 있어야 그래야 날아간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 날아가요. 그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 방향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머리가 정하는 거예요. 머리가 둘 있는 새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체제는 날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가는 방향을 정하는 그 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둘이면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사람도 없고, 여러분 사람도 머리가 둘이라고 생각해봐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사람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두 개, 체제가 두 개가 되면 그러면 결코 그 국가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의 국가가 이제 됐다 그래요. 체제를 두 개를 유지하고. 그럼 위에 있는 사람, 북한에 있는 사람, 남한에 있는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민족끼리 같이 살기로 했으니 연합활동도 이제 활발해지고 이동도 많아지고 그러면 다양한 정부에 노출이 돼서 그래서 더 좋은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니까 말도 막 하고 믿음의 자유도 있고 양심의 자유도 있고 아 이거 우리도 그걸 해야 되겠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북한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걷잡을 수 없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결국 체제 자체가 하나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포함해서 기득권 세력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남북한 이산가족 자유 왕래를 우리 쪽에서 줄기차게 요청해도 북한이 계속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 들어가서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와의 교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남한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이게 너무 뻔한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방제 통일을 하자 그러느냐. 지금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헌법을 개정해서 결국은. 그렇죠.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연방제 통일이랑 한 국가에 두 개의 체제가 있다. 이건 지금 중국 홍콩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결국은 북한이 무너져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첫 번째 그 이유는 뭐예요? 북한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거예요. 북한의 힘이 강해졌어요. 홍콩의 경제와 정치체제가 아무리 좋아도 중국 이 공산당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중국으로 지금 흡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긴 거예요. 여러분 체제를 비교해보면 중국 공산당 체제하고 홍콩 체제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중국의 힘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중국의 힘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흡수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남한하고 북한하고 체제를 비교해라. 이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모든 면에서 남한 체제가 멀뚱하고 모든 것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해졌어요. 강해진 이유가 뭐예요? 북한에 핵무기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핵무기를. 그렇죠. 그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떵떵거리고 뭐 두 체제를 유지하고 한 나라가 돼도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한은 북한에 흡수 통일될 수밖에 없다고 이 사람들이 자신만만한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없는 평화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힘없는 평화가 어떻게 말로만 평화하지 않으면 평화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을 때 자기 주도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북한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이거 목사님 말씀이에요. 남한에 더 강력한 핵무기를 배치하든지 북한을 포기하든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에 하나밖에 없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쓰신 분이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최소한 이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한의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의 핵이 우리나라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폐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일본도 핵무장하게 되고 대만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핵무장한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전 세계에 요동치게 되고, 그렇죠, 전 세계가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북한이 그럼 연방제 통일을 하자,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연방제 통일을 하자 왜 주장하냐,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북한을 돕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그들이 꿈꾸고 있는 중국몽, 우리 대통령도 중국몽의 일부가 되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몽 안에 편입을 시켜 중국화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자본을 지금까지 투자해 왔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반미 친중 세력을 만들어 놓고 선동과 세뇌 교육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이 이 정도 분석하는 거, 이거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남한 곳곳에 친중 사회주의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반미 친중 사상이 뿌리 내리도록 국민들을 선동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저 광화문 광장에 누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중국인 유학생들이랑 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반미 촛불 시위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무 과학적인 근거 없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반미 시위를 유도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는 미국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자기는 미국산 소고기를 판매하면서도 반미운동에 열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거짓운동에 넘어갔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자, 심지어 어떤 배우는, 누군지 제 이름은 모르겠어요,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고리를 먹겠다, 이 정도까지 해가면서 사람들을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넘어간 거예요. 반면에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 유해 식품들이 훨씬 더 건강을 위협하는데도 불매운동은커녕 매스컴에서 정확한 보도조차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요거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들어온 이런 거는 아예 이런 방법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에 해온 프로파겐다, 이 속임수 작전이라는 겁니다.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열렸던 때 해에 중학생이던 신효순과 신미선 양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을 거두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했어요. 안타까운 사고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인도에서가 아니라 도로 갓길에서 난 그런 사고였는데, 이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들은 미군이 일부러 이 두 아이를 죽인 것처럼 선동해서 반미 시위를 유도한 거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고를 낸 장갑차 조종 병사는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정신과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자, 이건 살인이 아니라 사고거든요. 여러분, 살인이 아니라 사고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닌 그 사고, 내가 이거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고가 난 거다, 여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이제 사죄를 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난 후 10년이 지나 희생자인 그 미선양의 아버지는 자식 잃은 고통을 삼키면서 얼굴도 모르지만 이제 그 미군들도 마음의 짐을 덜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사회주의자들은 17년이 지난 올해도 그거 추모 행사를 하면서 반미운동을 지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 좌익이라고 하는 거, 이 사회주의 이 운동권 세력들이 이 정도로 집요하게 이 이념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재미있는 말을 썼어요.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단 신천지와 똑같습니다. 이단 신천지와 똑같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 안에 이 정도로 덜티하게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이게 이단 신천지인데, 이 사회주의자들이 꼭 그와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중국은 불법 조업으로 우리나라 재산을 약탈하고 심지어는 해양 경찰관을 살해까지 했는데도 반중 시위는커녕 관심조차도 갖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드를 배치해, 사드뿐만 아니라 사드를 하나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인천, 서울에도 하고 저 강원도에도 하고 지금 몇 개를 더 갖다 지금 놔야 될 그런 판국인데 중국이 무서워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반미 하는 그런 선동하는 자들이 그 길을 갈아먹고 거기 있는 그 미국 군인들 음식도 지금 뭘로 해요? 헬리콥터로 지금 날라주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지금 중국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마음을 이제 훔쳐갔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도 중국과 상관없다. 그걸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변명을 해주고 감추어주는 눈물겨운 일들까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목사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그렇죠? 이렇게 알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그 이 자유민주주의 이런 시장경제 체제하고 저 대륙에 있는 저 공산주의 체제하고 여기 지금 껴있잖아요. 샌드위치로. 여기서 어떻게 제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고민을 위해서 목사가 정말 아무런 편견 없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 대언자처럼 바빌론을 선택할 거냐 이집트를 선택할 거냐 지금 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빌론을 선택해야 너희가 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대언자가 40년 동안 바빌론을 선택해야만 너희가 산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거를 유지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건 역사가 보여주는 거야. 이건 성경 이야기도 아니고 정치 이야기도 아니에요. 역사가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이 정도를 판단해서 우리가 바르게 투표하고 그런 걸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건 목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 왜 이런 일이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냐. 세 번째는 남한 사회주의자들의 공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방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남한에도 북한이 그동안 공들여 키워왔던 사회주의자들, 보통 김일성 장학금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회주의자들이 남한 정권의 중심에 포진되어 있어 북한 뭐 정권뿐만 아니라 지금 기독교 안에도 너무 많이 포진이 돼 있어서 북한의 그 의도에 이제 동조하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실세인 조국은 국회에서 노골적으로 자신이 사회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밝히 증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세력들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의 모든 정책을 연방제 통일에 초점을 맞추어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아랑곳없이 오직 북한 바라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2년 반 동안 해온 대북 정책이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초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까지 갔다는 이걸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80%까지 갔잖아요.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김일성이 북한을 장악했을 때 그의 정치 철학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김일성을 지지하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환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북한이 원하는 연방제 통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김일성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분단보다는 통일이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분단보다는 통일이 낫지 우리 민족끼리 같이 산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통일보다는 분단이 낫다는 걸 그걸 목사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나쁜 통일돼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통일되면 다 죽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서로 분단돼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목사들이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 세력들이 바꾸려고 하는 모든 법은 국민을 위해서 바꾸려고 한다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벗어나서 이렇게 멀리 가서 이렇게 보면 모두 북한이 원하는 연방제 통일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식으로 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토픽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조국을 위해 조국을 보내주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조국을 위한 조국, 대한민국 조국을 위한 조국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남한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진지전으로 이제 승리하여 대한민국의 거대 세력이 됐습니다. 그들은 난공불레하게 이제 견고한 진을 치고 있고 배타적인 이제 헤게모니를 형성을 했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실제 따져보면 한 50만이나 될까? 이 50만이 4,950만을 지금 지배하는 이와 같은 이상한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송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가 정상적인 목사면은 너무나 당연히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거 볼 때 정말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고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 목사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매일 저녁 10시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안한 이후에 감사하게도 조국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조국은 자신이 말하는 사회주의의 실체를 자신의 온몸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조국에게 그렇게 많은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으로 인해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직행하지 못하게 사회주의자 조국이 바리케이드가 되어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구한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조국이 바리케이드가 돼갖고 사회주의로 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이에요. 조국의 실체는 바로 가시나무였습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그 다음에 포도나무보다 자기가 더 좋은 그런 나무라고 지난 몇십 년 동안 과대포장해서 사람들 속였는데 허상을 만들고 사람들 환상을 갖게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의 이상적인 말과는 달리 여기저기서 보통 사람은 생각해낼 수도 없는 것 같은 비리가 터져 나오는데 결국 조국의 허상에 빠진 사람들은 아직도 조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조국 지키기에 열중을 하고 있어요. 이건 거의 정신병 수준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거를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이 그게 빠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빠. 이게 빠가 되면 이게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지금도 나가서 조국 구하기 하자고 조국 집 앞에 가서 신문 기자들 사진 찍지 못하게 그것도 대개 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왜 그러냐, 여자들이 감정에 이렇게 호소를 하면 남자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기도 아니다 이런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 여자들은 아무래도 감성적인 그 말에 넘어가기 쉽거든요. 지금도 그 앞에서 지켜주고 있잖아요. 여자 부대들이 국민들이 지어준 그에 대한 30개 별명을 보면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납니다. 얘기하면서 몇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도 까도 비리가 또 나온다는 의미의 양파남. 딸의 부정한 장학금 수령이나 폴리페서에 관련한 내로남불을 뜻하는 조로남불. 자기가 진짜 적폐이면서 적폐를 청산해야 되겠다고 큰소리치는 적반하장의 조반하장.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비리와 문서 위조를 영화 기생충에 빚진 조생충.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아내에게 특혜를 주면서 법을 무시한 법무부 장관의 그 무가 없는 무입니다. 법이 없는 장관, 법무부 장관. 자기 자신은 구름 위에 용을 만들고 남의 자식은 개천의 붕어, 개구리, 가재 만드는 조국의 사회주의. 그 사회주의는 이름이 조사주의라고 얘기하는 조사주의. 하여튼 등등해서 이런 게 30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30개. 그럼 송영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점잖지 못하게 몇 가지 별명을 많이 나열한 이유는 한 개인을 비판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제발 좀 사회주의의 민낯을 보고 남한 사회주의자들에게 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 순진한 국민들이 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와 같은 그 이 심정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별명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북한의 인민들은 김일성의 선전 선동에 속아 김일성을 지지함으로 뭐가 됐어요? 개천의 붕어가 되고 개구리 가재가 됐어요. 근데 어때요?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조국이 이것만 돼도 다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뭐 용되려고 그러냐. 나만 되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북한의 인민들 지금 가재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개구리 되고 붕어가 됐는데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조국의 말에 속아 사회주의 세력들에게 동조하면 우리 역시 저 개천의 붕어, 그저 개천의 개구리, 개천의 가재가 돼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북한과 같이 김일성 삼부자 같은 악한 위선자들, 조국 같은 악한 위선자들이 사는 세상이 결국 사회주의를 쫓아가면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너희들 다 개천에서 붕어되고 가재되고 이러면 얼마나 평등하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평등한 사회라고. 근데 그런 세상이 오면 정말 개천에 살고 있는 붕어 가재가 다 행복하겠느냐? 여러분,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목사가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자, 조국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구속이 된다 할지라도 남한 사회주의 세력은 힘이 강하고 또 교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혁을 가정하여 공수처 설치 같은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 국민들의 저항을 줄이면서 연방제 통일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렇지, 보지 않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이렇게 이게 보이는 사람이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허상이 아닌 실상을 보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정치 설교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정치 연설이에요, 목사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죽기 때문에, 특별히 믿지 않은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깨어나서, 그렇게 가면 다 같이 행복하지 못한 붕어되고 가재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거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화 되면 기독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적폐 세력이 돼서 죽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를 위해 끌어들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황희석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며 기독교와 타협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지금 검찰 개혁하겠다고 하는 거기에 수장으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되기 전에 법무부의 인권국장이 돼서 동성애 등등에서 이런 거 모든 거 다 지지하며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이 지금 현 정권의 실세로 지금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이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멋있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정치적인 싸움 같고 이념의 싸움 같지만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의 이 가치와 마귀의 가치가 정면 충돌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마귀가 몰래 들어와서 이거를 누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만 된다,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가치, 이걸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전달해 주어서 마음껏 양심의 자유를 갖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국가를 유지해야, 그래야 이 나라에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국가가 유지가 될 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역사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송영훈 목사님의 이 말을 이렇게 이제 전달해 주면서 참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말, 그 많은 비유, 좋은 그와 같은 예화 이런 걸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저도 말이 많아요. 목사가 왜 그러느냐, 그렇죠? 해서 저에 대한 그 공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말을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안 믿으니까 특히 독립침례교회 안에서도 제 말을 하면 안 믿으니까 제가 독립침례교회 목사가 아닌 그렇죠 일반교회 목사님도 나하고 똑같은 말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시간을 내서 그분의 원고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7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손을 얹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번에 그 위기를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시고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걸 잘 극복을 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지금 깨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기독교가 이게 좋은 거구나 지금 알고 있잖아요. 전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 구원이 이와 같은 애국운동을 통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손을 얹어주실 줄로 우리가 확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폭력을 가지지 않은 채 단지 세상의 역사의 진리, 그 다음에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